오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은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합니다. 강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하더라도 물이 없는 땅은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땅이 바로 사막이죠. 세계 4대 인류 문명은 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의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이 흐를 수 없죠.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강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사막처럼 바짝 말라 메마르고 건조하고 지루한 삶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 한숨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기쁨의 생수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생수의 강가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의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갔어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통행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생수가 콸콸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공 때에 다 불타버렸죠. 그리고 신약시대는 헤롯이 세운 성전이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을 해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바로 자기의 몸을 얘기한 것이라고 성경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환상을 보았죠. 이 환상은 예수님의 몸, 그 성전, 예수님 몸이 성전이랬죠. 그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사막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사해 바다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들판을 살려내고 사막 땅을 회복시키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그 환상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에스겔은 오랫동안 팔레스틴에서 산 사람으로서 그 메마른 땅에 강이 주는 그 힘, 그 감동,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20살 정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약 30세 정도의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독과 고통과 암담한 시기 속에 살았지만 그 환상을 보고 그는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환상으로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 회복의 환상을 가진다면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회복의 환상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게 되기 바랍니다. 환상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여러분 중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메마르고 차가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시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사람을 능히 잠기우게 하는 그런 깊은 강이 되는 것, 이것 너무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구절이라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1.1획이라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물의 네 단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발목 깊이의 물이죠. 발목 깊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최소한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최소한 발목 깊이의 성령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발목 깊이 정도 되는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물과 상관없어요. 내 멋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발목 깊이의 성령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예수 믿기 전이나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깊이에, 그것은 발목 깊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두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허리 깊이 정도 됩니다. 내 생각보다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허리 깊이에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강가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내 생각보다도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욕심대로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사는 축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점점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계가 점점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늘 죄와 패배감에 빠져 사는, 겨우 교회 주일날 성경책 들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기적이에요. 성경 한 번도 보지 않고 주일만 되면 정확하게 성경 들고 교회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기적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참 뜨거운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죄지어가지고 발목 다치고 팔 다치고 뭐 쩔뚝거리면서 겨우 주여 오늘도 겨우 교회 왔나이다 이런 패잔병의 인생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인생을 사십시오. 늘 죄와 뒹굴면 패잔병이 되어서 한 분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생 마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치만 니는 중국 대륙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암초에 걸려 깨어지기 직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나 안전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암초를 제거해 주랴, 아니면 그 바다의 수위를 높여 주랴. 그는 번뜩이는 영감이 있어서 지나갔습니다. 지금 암초를 제거해도 또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그 수면을 높여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늘 세상의 문제에 빠져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에 잠겨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넘는 탁월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문제를 치워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데려가는 기적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7절, 8절을 보지요.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승함을 얻을지라. 예루살렘에서 사이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그 길들이 다 척박한 사막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막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래가 가득한 그런 사막이 아닙니다. 그 진흙과 또 모래와 이런 것들이 적당히 섞여있는 어쨌든 곡식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이 황량한 사막, 척박한 땅에 나무가 심이 많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쭉 가보시면 나무가 밭 그 이 들판에 한두 그루 있어요. 그 나무가 바로 시띤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거 가끔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심이 많다 그랬어요. 또 이 강물이 들판을 다 살려내어서 나무를 심이 많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해 바다, 죽은 바다까지 다 살려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누가 죽은 바다, 사해 바다를 살려내겠습니까? 조그만 우물을 살려내는 것 아닙니다. 조그만 시냇가를 살려내는 것 아닙니다. 큰 강을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큰 바다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은 어떤 죽은 것이라도 다 살려낼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황폐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순식간에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죽은 사업이 살아납니다. 죽은 부부관계가 살아납니다. 죽은 육체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생수는 죽은 사의 바다까지 순식간에 생수의 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 마약 중독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자기 누나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짧게 5초 정도 기도했나요? 이 형제가 뒤로 팍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이 되었어요. 그 누나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딴 사람이 됐어요. 그 인사 처음 기도할 때는 모자를 푹 뒤집어서 얼굴이 새카맸어요. 눈빛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해지자 마약에 대하여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의 얼굴이 피고 사람이 웃고 찬송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마약 중독자 소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바다예요. 그러나 성령은 죽은 바다 능히 살려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자매가 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이 자매는 어떤 형제와 깊은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가 이 자매를 차고 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방 안에 들어가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자매예요. 그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저 밥만 주면 밥만 쬐끔 먹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사는 자매입니다. 다 죽어갑니다. 왔습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내가 왜 이렇게 6개월 동안 바보처럼 살았죠? 갑자기 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겠습니까? 약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까지 살려냅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질병은 어머니 집 쪽 집안이 다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아들에게 죽지 않을 것을 말했지만 그는 5달 동안 그 죽음과 삶을 오가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75kg이었던 오랄 로버츠는 이제 54kg이 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이 와서 그를 부흥회에 데려왔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젊은이로부터 떠날지어다. 이 젊은이를 자유롭게 할지어다. 그렇게 딱 기도했어요. 즉각 오랄 로버츠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는 치유된 것을 그냥 느껴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서히 한 달 만에 완전히 다 치유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20번 넘게 읽었습니다. 그 후에 오랄 로버츠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오랄 로버츠 대학까지 세웠습니다. 에스겔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말씀의 물을 주었지만 이 나무들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순식간에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라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까? 성령의 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이 임하면 순식간에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으로 죽은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사막 같은 가정에 생수가 넘치는 기쁨의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아기가 10년 이상 없는 가정에 아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죽은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죽은 사업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육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흐르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9절 10절을 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승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기디에서부터 에니클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성경은 9절 10절에 고기가 심히 많다 모든 것이 산다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다 이렇게 많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큰 부흥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지나가면 생물이 살 뿐만 아니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사해 바다에 들어가자 고기 한 마리 살지 않던 그 사해 바다가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엔게디와 에니클라임은 사해 근처에 그냥 고을이에요. 이 고을에 어부가 없었는데 이 지역에 어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큰 부흥을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면 여러분 입에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이 춤추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이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강의 회복은 한 민족의 회복을 말합니다. 죽었던 민족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죽은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흐르는 곳에 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가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 달 회개와 기도에 전념한 결과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술집, 당구장, 극장, 킹마장이 다 비고 유치장이 비어 경찰들이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1905년 인도의 묵티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묵티 공동체는 힌두교에서 개종한 여인 라마바이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밤마다 모여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 모임을 하였을 때 강력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1906년 4월 미국 LA 흑인들이 주로 사는 아주사에 시모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10일 만에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한국 평양 장대인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한국 전체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생수가 제자교회에서 솟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자 40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자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었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일으켰고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아직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 충만해질 때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사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 가는 데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또 심이 많아지고 심이 풍성해지는 것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11절에서는 아무런 생명과 부흥이 없는 소금 땅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진풀과 개풀은 소승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글을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요. 이 성전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막을 살려내고 다 들판을 다 살려내고 죽은 바다 사이까지 살려내는데 갑자기 조그만 진풀과 개풀은 소송되지 못하고 이 땅은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진풀과 개풀은 뭡니까? 이건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아무데도 소개를 해놓은 데가 없어요. 진풀과 개풀 조금만 물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만 물이 있는 곳, 그걸 진풀과 개풀이라고 그래요. 이곳에 이들이 조금만 물이 있으니까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땅은 소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그만 그 돈으로, 그 여러분의 조금 좀 뛰어난 지식으로, 그 조금 있는 은사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땅은 소금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어요. 내 실력으로 살지 않겠어요. 내 은사로 살지 않겠어요.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과 축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만 인생 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인생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 그 가정 깊이 들어가 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정 다 깨어져 있어요. 부부관계 다 끝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인격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축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수의 강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12절을 읽을까요? 강 좌우에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옵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모두 사람이 먹는 유실수입니다. 그 실과는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요, 배과수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배 주면 안 먹어요. 야야, 배 질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 나 다 주면 좋을 텐데, 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질린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질려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늘 새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아내인데 새로운 아내예요. 매일 성령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똑같은 아들인데 새로운 아들이, 똑같은 교회인데 새로운 교회, 똑같은 찬양인데 새로운 곡이에요. 신비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신나요. 저는요, 하루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루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탁 펼쳐지는, 어제가 아니에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전혀 다른 새로운 한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날마다 새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루한 열매가 아닙니다. 익숙한 열매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열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기대감이 넘칩니다. 지루하고 익숙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매일 성령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12절에서는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만 만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만나면 그 열정 없고 비전 없는 사람이 비전과 열정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만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만나면 멀쩡한 사람이 확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다 살려내는 사람 얼마나 신납니까? 아무나 만나도 탁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와, 너무 신나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연약한 나를 도우는 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를 가르쳐주시는 분.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뭡니까? 내 바로 옆에 있으면서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주고 인도해준다는 말이 변호사, 아니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보면, 그 어머니들 아이들 그 태어나서 이제 한 살 정도 되면 걷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잘 걷는다, 잘한다 툭 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안아주면서 다시 또 해봐, 또 박수 좀 넘어지죠. 또 얼른 안아주면서 그래 너 잘해, 괜찮아 또 그려봐. 이게 보혜사예요. 그 아이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게 보혜사예요. 여러분 어머니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아이들 잘한다 걷다가 탁 넘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야. 그런 엄마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책망하며 여러분을 꾸정하며 너는 다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해 주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초청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더 이상 거친 땅에서 광야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만 하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강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매일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할렐루야.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사막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바다처럼 아무런 생기도 없는 무기력한 인생을 사시는 분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은 마른 뼈를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늘 성령의 생수가 흘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환상, 그런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강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강으로 초대하십니다. 2004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중국의 윈이라는 형제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갈 때 어머니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그만 죽어가는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완쾌되었습니다.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체험한 윈 형제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머니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복음을 조금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나 금방 미천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내가 예수님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그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이, 아, 어머니 그러면 성경책은 어디 있나요? 우리 문화혁명 때 성경을 다 뺏기고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단다. 만약 성경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성경은 불태워지고 가족들은 마을 한가운데에서 심하게 얻어맞았지.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없어. 그때부터 위인 형제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성경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환상 중에 한 노인이 자기 하인을 통해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느 한 두 하인이 와서 그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가버렸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위능제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성경을 읽고 완독 다 해버렸어요. 일독을 다 한 이후에 그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복음서는 완전히 다 읽었어요.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어머니 성령은 뭡니까? 어때 어머니 나도 성령이 누군지 잘 알 수 없단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또 기도하면 될 거다.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저에게 성령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래를 한 번도 불렀지 않았던 그가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그냥 술술 나왔어요. 그 찬송과 가사는 그가 한 번도 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다 적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중국교회, 지하교회에 부르는 그 찬양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 10시쯤 되어서 성령께서 그의 어깨를 두드린 말씀했어요. 위인,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아서 서쪽과 남쪽으로 보내겠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성경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음성을 듣고 아,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초대했어요.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래요. 자기가 아는 복음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16살밖에 되지 않는 이 윈 형제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암송한 마태복음 28장을 그냥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윈 형제는 계속 사람들에게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암송한 것을 그냥 주의 읽을 얘기할 그 암송한 것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병이 나았어요. 그는 세 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한 번은 그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에서 그냥 쭉 걸어나오는데 공안당국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처럼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그 후 그는 독일로 탈출하여 중국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약 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건조한 것을 살리는 생수로 다가오는 환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풀과 개풀로 만족하지 마시고 놀라운 생수의 강이 밀려오는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사막으로 살지 마십시오. 계속 죽은 바다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패배자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기적을 이루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산 자는 다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회복의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길 응원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그장이 되기 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라고 지연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탁월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실까요?